소일문답 29문입니다. 29문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지금 소일이 문답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말고 그냥 크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배웠죠. 구속하신 것,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런 일들. 재림하고 마지막 심판만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이루심을 저희가 배웠죠. 이제 29번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이제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 거냐.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번부터는 이 중심이 성령님인데,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을 교회에 적용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너무 개인주의를 하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미국만이 아니라 너무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배경도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개개인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교회라는 배경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실 때도 그 말씀이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읽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교회의 그 말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즉 설교가 전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같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하는 이런 교회를 배경으로 이런 것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 교리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배경은 싹 없애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자기를 personally 이렇게 private lesson 같이 과외 활동 같이요 이렇게 privately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보내졌다기보다는 성령님은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배경이 즉 구원 역사에서 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도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보았죠.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예수님.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omnipresence로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지만 지금 구원 역사 수준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지, 그냥 세상에 성령님을 보낸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배경이 교회라는 것.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을 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아예 교회라는 그 배경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쭉 배웠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은 창세 전에 벌써 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창조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하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구원에 있어서는 지금 창세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2000년 전에 지금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거는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적용하시는 순서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구원의 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마다 구원의 순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약간 미스터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미스터리한 면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 구원의 순서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의 전체적인 순서를 얘기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선택한 것부터 얘기가 돼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는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부분에서만의 구원의 순서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제 적용이 처음 되는 그 순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이 중생입니다. 즉, 효력 있는 부르심. 어느 날 우리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게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여 두 번째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얘기하는 걸 믿고 또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하고 양자되는, 아들로 양자로 삼는,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합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칭의하는 것그 자체가 이제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죠. 양자 삼으시는 일. 그래서 칭의가 먼저, 양자 삼으심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순서란 말이에요.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체험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을지망정, 뭐 중생을 내가 느끼고 이런 건 아니었죠.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순서대로 지금 적용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들로서 성화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이죠. 영화는 이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을 영화롭게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9문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제 30번부터는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한 순서대로 이제 하나하나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30문부터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루게 되고, 칭의를 다루고, 양자삼음을 다루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다루고, 영화를 다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이 순서가 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회개와 믿음이 소요리 문답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30번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다루질 않고 나중에 80몇 번인가요?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와 믿음을 미리 가지고 와서 이 순서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회개와 믿음이 이 소요리 문답의 순서에서는 여기서 안 다뤄지고 한참 뒤에 가서 다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미리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왜? 지금 소요리 문답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올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9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현실 중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중심, Union with Christ라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금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건가, 그거 좀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부터 하나하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벌써 배웠는데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고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도 동일하시다. 그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펄슨입니다. 그쵸? 즉,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펄슨으로 다루지 않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렇게 펄슨으로 다루지 않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시고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이런 퍼스널리티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님도.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즘 교회들의 그 모습들에서 이 성령 운동, 즉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성령을 다루는 것이. 왜? 너무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성령이 뭘 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지금 잘못 이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이라 그래서 뭐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그게 성령이 그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이런 다른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잡으시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왜? 너무나 이 성령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무얼 하시는 분이신가,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하기를 20세기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 중 최고로 활동하시는 때가 된 것으로 말합니다. 사실 20세기 전에는 이런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 보여지는 그런 수준에서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데 4세기, 5세기 때에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4세기, 5세기 때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로 잡았고, 16세기 때에는, 즉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즉 칭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잡았고, 그리고 순복음파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20세기 때는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20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성령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이제 올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거죠, 이 교회가. 저희 생각에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 즉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20세기가 와서 1900년도부터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1905년, 미국을 얘기하면은 1905년부터 아주사라는 곳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캘리포니아 요 위에 있죠, 우리 사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사도행전 아까 제가 2장 10, 이 뭐야, 17절, 18절 말씀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여기 말하는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제 성령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란 말이에요. 말세에 이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벌써 말세가 언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말세가 가까워져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사도행전 2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죠.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즉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요즘 우리가 보통 흔히 듣는 방언하고 다르죠. 여기에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세계에 가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방언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 유대인이 들어보니까, 그 중에 중국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게 예예요. 한국에 뭐 유대인이 그때 있었겠어요. 있는데 왔더니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이었어요. 그 기적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한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막 듣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부터, 2장 5절부터 읽으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발립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떤 방언이 터졌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14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라. 요엘서에 이렇게 써 있다. 말하고 뭐예요? 17절, 아까 18절 읽은 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바로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즉,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는 이거 봐라, 성경에 지금 이런 일이 말세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20세기에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그렇게 지금 막 방언하고 하는 것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그 순복음이나 아니면 그런 교회에 다니셨으면은 이런 구절을 그렇게 풀어간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 자기네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4, 5세기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로잡은 거고, 16세기 때는 그 칭의를 바로잡았고, 이제 20세기 때 와야 이제 성령님을 바로잡은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20세기 초부터 성령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 교회 파라. 세상 사전에도 이 오순절 교회 파를 찾아보시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한 성령운동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카리스마 파라 이런 말도 쓰고,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 이런 같은 것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런 방언도 하게 하고 뭐 신나게 웃게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죠. 순복음 운동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세기 초에 이게 시작되는데 1960년도쯤에 와서는 거의 모든 교파, 모든 교단들이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금방 이렇게 돼버렸어. 한 60년 사이에 이제 모든 것이 지지하는. 그럼 벌써 우리는 그거보다 50년이 또 지났어요. 그죠?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지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이 성령운동,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빨리 거기에 지지하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보수적인 교단도 지지하고 나서고 보수적인 신학교들도 반대를 안 합니다. 즉, 자기 자신들은 병 고치고 방언 같은 것을 직접 하지는 않을지라도 반대를 안 합니다, 이제. 1960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로교에서 정말 자기네들은 안 할지라도 그게 틀렸다, 이런 소리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OPC 같은 데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할 때에 굉장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1967년도에 와서는 이제 가톨릭 교회도 성령님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냥 컨트롤 없이 막 웃어대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교회 활동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뭐,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하던 때보다 지금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난 우리지만은 지금 아직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부터는 이 성령 운동과 다른 운동이 손을 잡게 됩니다. 무슨 운동이 시작되냐면 히피족의 운동이 시작돼요. 히피족. 여러분 잘 아시죠?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족.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피족하고 이 성령 운동이 손을 잡게 되는데, 이게 미국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이 히피족 운동이 성령 운동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뭐, 이 복음 성가들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통기타 들고 복음 전 바로 이때예요. 이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그 히피들하고 그게 섞여 갖고 이제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피족은 처음부터 정통은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존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슨 정통이니 권위니 이런 게 아주 너무너무 싫은 자들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히피족이 어떤지.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들이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교회와 그 교리는 이들에게는 따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리는 너무 boring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리보다는 이 기분, 감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들이 또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젊은이들이 원했던 거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찾게 됩니다. 즉, 뭘 원하느냐 하면은 세상이 자기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니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리나 이런 건 따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무브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브먼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브먼이 지금 섞여 갖고 지금 이런 풍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따돌림 당함이 무섭기까지 하는데, 그 세상에 맞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인기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움직여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이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재미없고 흥미가 없는 자체가 그게 죄예요. 교회가 정말 재미없고 흥미가 없으면 그건 진짜 잘못하는 교회죠. 그래서 찬양도 바꿔버리고, 목사도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이 돼야죠.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성령 운동과 같이 또 막 발전한 게 뭐였어요? 부흥회였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예가들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야 돼요. 웃기고 울리고 재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에 세상의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나 세상과 별 다른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요. 기독교 음악, 애들이 듣는 기독교 음악 CD를 한번 보세요. 그 CD 커버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음악이에요. 근데 CD 커버를 보면요. 이 섹시한 사람들이 섹시한 포즈를 하고 있어요. 찬양인데도. 그래야 팔려요. 거기다가 그냥 비둘기 그려놓고는 안 팔린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가서 보세요. CD 커버들을. 분명히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근데 이 섹시한 포즈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뭘 주장하는 게 기독교도 재미있고 섹시한 거죠. 세상도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과 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이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의미를 세상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그렇게 한 교회치고 오히려 세상한테 영향을 받았지. 우리가 세상을 바꿔놓은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더 세상적으로 갔지, 결론이. 우리가 세상과 좀 타협해서 그 세상에 영향을 더 미치려고 해갖고 그 세상을 바꿔놓은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세상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교회를 무시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기들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던 예배는 싫어요.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해야죠, 우리는. 이게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성경이 뭘 요구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티네이저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그거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의 모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CCC니, 내비게이터니, 여러분, 언제 생긴 거예요? 그게 뭐, 200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이 당시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어서 기독교가 잘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런 게 생겨서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생기는가를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존 교회들은 싫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제 지네끼리 모여서 자기만들의 그런 완전히 성경의 중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자기들만의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학생들의 모임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도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거죠. 교회가 너희들을 이해 못하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너희를 이해하고, 우리들하고 이제 모이자 이거죠. 패러철치라.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을 다 뺏길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지금 다 뺏기는 거죠.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 다 뺏길까봐. 그래서 교회가 그 젊은이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교리같이 따분한 것 말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을 해야죠. 말씀보다는 그들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왜? 교회 다 떠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여서 그리하여서 그 젊은이들을 끌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국교회에서 전도사를 어떤 전도사를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흥미롭게 재미롭게 잘 이끌어줄 전도사를 찾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전도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애들 다 놓치게. 저도 전도사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 재밌게 해서 더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 잘못해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묻는 게 뭐예요? 몇 명 왔니? 그 외에는 묻질 않더라고요. 몇 명 왔니? 그 질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그럼 좋은 거고 숫자가 지난번보다 줄었으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여름 수련회 같이 해버립니다. 끊임없는 여름 수련회가 이제 교회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애들 다 뺏길까? 이게 굉장한 걱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절대로 말씀과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거 바라보면서 그 예배가 뭐고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거기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내쫓고 조금 크면 이제 재미없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안 되지. 걔네들 재밌게 또 해줘야죠. 여러분 이게요, 100년이라는 세월 중에 이런 흐름이 전 세계의 교회를 지금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당연한 것 같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래 저러다 젊은이 다 뺏기면 어떡해. 교회 계속 나오게 해야지. 그럼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1965년도에 CCC의 뉴스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베낀 건데 그 CCC 뉴스레터에 1965년도에는 머리 짧게 까고 단정한 남자와 단정하게 옷 입은 여자 여학생이 이렇게 그 뉴스레터 사진에 나와요. 그런데 고작 4년 후에 1969년 이제 히피족이 한참 이제 유명해질 때는 그 같은 CCC 뉴스레터에 머리 장발의 남자와 맨발의 여자. 왜 히피들이 맨발로 다니고 뭐 그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 CCC가 그렇게 쫙 단정하게 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뉴스레터를 만들다가 4년 후에는 완전히 단정이 아니라 완전히 여자들도 맨발로 다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세대를 앞서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뒤질 수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무시당하지 않는 기독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성령 운동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 그 운동을 반대할 것이 뭐예요? 그냥 함께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그 성령 운동을 좋아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뭐 세상의 복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즉, 다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저기서 뭐 그런 거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뭐냐? 아니, 우리가 너무 뒤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세상에서 큰 영향을 끼쳐야 할 텐데. 너무 뒤지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처진다. 왜? 더군다나 사람도 이제 줄고, 돈도 안 모이고 하면, 이제, 이건 뭐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망해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어요. 즉, 점점 비즈니스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다 갖추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온다는 거죠. 즉,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것을 갖춰 놓으면, 그럼 손님들은 올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교회를 꼭 비즈니스라 얘기하고자 하려면, 우리 교회도 비즈니스라고 하려면, 세상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 비즈니스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비즈니스는 손님이 왕이지만 우리 교회 비즈니스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란 말이에요. 손님들이 기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쁜 게 중요하단 말이지, 지금. 근데 거꾸로죠. 손님들이 기뻐하는 게 예수님은 기뻐 안 하시더라도 손님이 기뻐하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통적인 교리만 주장하다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도 안 믿는데. 그렇게 성경만 주장하다가 젊은이들은 다 놓치고 교회는 무시당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도 뒤늦게지만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도에. 성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순절 교회파의 성령 운동이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하는데 왜 성령 운동이 도움을 준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 성공은 그 손님이 왕이다는 것 때문에 그 손님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운동의 중심이 뭐냐 하면 나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나의 체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즉, 인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좋아하는 거는 그 자기 중심, 나의 체험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움직였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를 웃기고 나를 울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나는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하나도 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안 움직이는데. 그게 질리면 뭐해? 나한테는 전혀 뭐 오는 게 없는데. 세상의 성공은 손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기쁘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 운동은 바로 그거를 지금 중심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성령 운동의 초점이 바로 그 개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쁘단 말이에요. 틀렸건 맞았건 상관없어요. 내가 즐거운데. 나를 웃기고 나를 울려주면 최고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웃기고 울려주면 은혜 받았다느니 이상한 말 하면서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웃고 우는데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나요. 옛날에 막 울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울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웃고 그리고 은혜 받았대.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뭐 어쩐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님도 나의 체험을 통해 나에게 쾌감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렇지도 못하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내 중심에 이 세상에 딱 맞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운동이. 왜? 모든 게 나의 체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춤도 춰보고 크게 웃기도 하고 내 체험 중심이에요. 나에게 체험을 못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재미없고 내가 흥미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정말 진리에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인터테인먼트, 연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독교는 내 체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참 체험은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 체험은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즉 체험으로 기독교를 얘기하려면 예수님 체험이 성경입니다. 나의 체험,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이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부 그거거든요. 왜?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체험을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죠. 성경적인 체험, 참 기독교 체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못 느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내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데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 체험은 믿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체험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그 말씀을 믿음에서 오는 거지. 내가 육체적으로 체험을 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먹혀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시츄에이션이. 기독교는 나의 체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체험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 내가 무엇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가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중심이죠. 성령운동이 거기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간증을 들어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체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했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참 기독교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심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즉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나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는 현실을 알아가고 이제 더욱더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배워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 몇 번씩 더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뭘 원해요? 붕에도 왜 가는 거예요? 왜 한바탕 울어 제끼고 하고 싶죠? 왜?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뭔가 지금 고달픈 이 인생살이에, 예, 한번 좀 웃기도 하고 좀 울기도 하고 뭐 이러면 아 뭔가 좀 예? 근데 그게 왜 기독교냔 말이에요? 그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기 시작하면요, 그런 피부로 느껴서 오는 기쁨은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기쁨,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못 느끼니까, 그냥 억지로 manufacture한 기쁨, 예, 코미디언이 나와서 웃겨주는 기쁨, 이걸 추구하죠. 왜 코미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걸 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잘,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뭐 여러분하고 수도 없이 본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과 안 본 거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그것만 우리가 보고 종합을 해보죠.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거기서부터 32절까지 읽을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지라.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14절 다 사도행전 말씀 다 종합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을 어떻게 성화시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말씀. 그럼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성화는 뭐로 성화돼요, 우리가? 말씀. 진리로 성화해야 하는데 진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성화된다. 즉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케 하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즉 구원의 순서를 보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삼으심, 성화, 영화. 이걸 다 종합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생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통해 칭의가 되고 칭의가 된 후에 아들로 삼아져서 성화돼서 영화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를 말했는데 그 순서를 종합해서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냐? 여러분과 저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일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래야 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현실을 더욱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 예수님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 왜? 지금 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 성령님의 일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순서 하나하나를 보겠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의 순서를 배우는데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로 종합하면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 닮는 것도 어떻게 이루시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결론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이 교리들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순서도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되는 순서예요. 즉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도 결국 성령님이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또 똑같은, 맨날 똑같은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성령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겼고, 지금 왜 이렇게 돼가는 건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그리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즉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항상 바라보며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 배워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 항상 기뻐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